자, 오늘의 또 메인 주제들로 들어가죠.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자, 코스피! 진짜! 아, 분명 탈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면. 아, 제가 얘기하면 항상 빠지던데. 과연 1만을 갈 수 있냐? 야, 지금 8,300을 넘었죠? 20% 남았습니다, 20%. 야, 설레발 치면은 여지 없던데. 아, 이거 설레발이 아니기를. 과연 진짜 1만 갈까? 20% 오를 수 있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그죠? 지난 월요일이 석가탄신일 제출공휴일이었죠. 자, 모든 것은 공일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 내려놔야 돼요. 모든 것은 공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벌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이 말이야. 그 천년을 노다면서 그 돈 좀 벌었다고. 자,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자, 마음을 잘 추슬려 보시고요. 그랬는데 석가탄신일 연휴가 끝나자마자 놀랍게도 바로 피버타임! 피버타임이 열렸는데 야, 주식시장 미친 듯. 시작부터 8,000을 넘겨서 시작을 하더니 26일 화요일 바로 8,000 넘기고 그 뒤로 폭포수처럼 달렸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달렸는데 화요일 플러스 2.5% 8,047 수요일 플러스 2.25% 8,228 목요일날 오르다가 빠져서 야 위험한가 싶더니 금요일날 3.5% 이게 와 대체 얼마 오른 거야? 거의 300포인트를 올리면서 8,476 8,500이 닿았어요. 아, 이제 무서운 지경까지 왔는데 너무 높아서 약간 떨려. 고소공포증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숨이 막히는 지경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금 6,800조를 넘었어요. 제가 코스피 시장 오래 봤는데 대부분 2,000조, 2,200조, 2,500조 뭐 이랬는데 6,800조가 됐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캐나다, 대만을 제치고 글로벌 5위권으로 올라갔고요. 10% 이상 상승하면은 인도를 제치고 일본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본하고는 좀 격차가 커요. 얘네는 뭐 이렇게 상장을 많이 해놨니? 일본하고 격차가 크지만 인도까지는 가시권이다. 그럼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이 세계 4대 주식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근데 물론 걱정이 좀 있긴 해요. 이렇게 대책 없이 막 올라도 되냐? 적정 가치냐? 일단 고전적인 방법으로 적정 가치냐를 보려면 코스피의 순이익을 봐야겠죠. 코스피 전체 기업들이 얼마를 버냐? 2023년에는 80조였어요. 근데 보통 제 기억이 얼마를 벌었냐면 100조 원 내외였습니다. 100조, 110조, 120조, 못 벌면 90조? 그 정도가 코스피 순이익이었어요. 근데 2024년에 142조, 2025년에 189조, 조금씩 늘더니 2026년에 지금 689조가 찍혔는데 500조가 늘어난 거죠. 순이익 전망이 한 해 만에. 당연히 이건 이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 500조가 점프하더니 내년 전망은 지금 853조. 천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예전에 비해서 2025년 비해서 2026년 순이익이 3.6배가 올랐다. 2027년 순이익은 지금 4배에서 5배가 오를 예정이다. 전망대로 가면 자, 그렇게 치면 오히려 저평가 아니냐.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기가 막힌 논리예요. 저평가 아니냐? 지금 왼쪽에 있는 차트는 하나증권의 이재만 스트레티스트님의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실제로 코스피 12개월 예상 PER이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12개월 앞으로 보는 PER, 앞으로 벌 돈을 가져왔다가 계산해보면 평균 아래다. 우리 이재만 연구위원님의 이게 꼭 맞기를. 그래서 오히려 저평가 아니냐라는 꿈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하나증권 레포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PER 리레이팅,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동안 멀티플이 올라가는 거, 리레이팅, 옛날에 10배 했으면 예를 들면 15배, 이런 리레이팅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현재 이익 추정치만 벌어도 코스피는 마음 포인트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 야, 이거 모르겠다, 이거. 하나증권 리포트에 지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만 포인트 시대로 이익 추정치가 형실화되면 이라는 조건이 있죠. 한마디로 코스피 순이익이 진짜로 내년에 853조 이상을 벌 수 있냐.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그거죠. 결국 반도체가 얼마를 벗어들일 것이냐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말과 똑같죠. 그 말인즉슨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사지 않죠. 최종 소비 제품이 아니죠. 빅테크가 사야 돼요. 그럼 빅테크가 올해 대충 7,500억 달러에서 8,000억 달러 쓴다고 하는데 내년에 그 정도 돈을 벌려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이게 얼마라고 해야 돼? 만억 달러 이거 뭐야 이거? 1조 달러. 1조 달러를 AI 투자를 할 수 있냐? 그 정도로 AI 투자를 늘려줘서 빅테크가 돈을 팍팍 써주면 우리나라가 돈을 팍팍 벌고 그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빅테크 실적이나 빅테크 투자 전망에 모든 게 사실상 달려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 빅테크 실적에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빅테크가 돈을 얼마 잘 버냐, 잘 벌면 쓰겠죠. AI로 얼마 잘 버냐, 얼마 돈 쓸 거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반도체 기업 영업이익 전망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모두가 다 취해 있다. 애널리스트도 취해 있고 투자자도 취해 있고 엄청나게 큰 돈을 넣은 우리도 취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돈을 넣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보기에 평상시에 주식 투자를 하는 규모보다 보통 작은 분이 두 배, 많은 분은 10배 가까이 투자 금액을 늘린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상. 우리 직원들을 보니까 평상시에 100만 원 하던 친구는 200만 원을 하고 평상시에 500만 원 할 친구는 5천만 원을 해요. 애들이 취했어. 취했어. 심지어 돈도 구할 곳 없냐고 돈 빌릴 때 알려달라고 사장님. 또 이런 말도 하죠. 성과급 빨리 땡겨주면 안 돼요. 뭐 이번 달 월급 빨리 주시면 안 돼요. 아, 나 별소리 다 들었네. 그 3일 빨리 받아서 뭐하게? 그랬더니 주식 사야죠.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 같아. 진짜 제 느낌에. 억단위 주식을 한다는 분들도 예전에 비해서 숫자가 압도적으로 늘었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해요. 평상시에 그렇게 하던 분들이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이 파티에 들어가서 야, 이거 지금 다 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취해 있고, 영업이익 전망도 지금 폭주하고 있는데 2027년 양기업 합계 천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영업이익. 이게 이제 일종의 전망일 뿐입니다. 한 애널리스트의 전망인데 천조를 벌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천조 물인데 일반적으로는 저렇게까지 얘기 안 하는 것 같고 7,800조 얘기하는 것 같은데 7,800조도 미쳤는데 천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리포트들의 제목이 기염을 토합니다. 이건 KB증권 김동원 본부장님 리포트 제목인데 이제 마라톤 5km 지점이다.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마라톤에 비하면 지금은 겨우 5km 지점을 통과한 단계에 불과하다. 기가 막힌다. 42.195가 한참 남았습니다. 야, 역시 KB다. 5km 지점밖에 안 된다. 놀랐고요. 그러면 3조는 어떻게 됩니까? KB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조 시가총액 3천조 원을 갈 수 있다. 초기 국면에 불과한 반도체 호황 사이클과 지금 초기였습니까? 휴머노이드사 확대를 고려할 때 시가총액 2조 달러. 무섭다. 2조 달러. 3천조 원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기가 막히네. 3천조 원의 출발점. 지금 그 정도로 앞으로 지금 비전들이 엄청 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가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어떻게 돼 있냐? 지난주에 30만원 돌파했죠. 30에 여러 번 걸렸거든요. 올라갔다 뚫고 올라갔다 뚫고 하다가 결국 뚫고 올라갔는데 31만 7천원으로 끝났습니다. 금요일날 6% 걸렸어요. 6%가. 장 끝나고까지 다 넥장까지 다 포함해서 31만 7천원인데 국내 삼성전자가 저렇게 올라가면서 국내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2천조를 돌파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역사상 시가총액을 천조원 돌파한 최초 기업도 당연히 삼성전자인데 언제 돌파했냐? 4개월 전에 돌파했어요. 4개월. 올해 1월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시총 천조를 넘었는데 4개월 만에 2천조가 됐습니다. 물론 우선주 포함 금액인데 우선주 당연히 포함해야 되니까 2천조를 넘었는데 아까 KB증권은 아니다. 시작에 불과하다. 3천조를 지금 부른 거죠. 물론 3천조로 가봐야 사실 50%만 오르면 돼요. 별거 아니네. 뭐 4개월 만에 100% 올랐는데 50%만 오르면 금방 될 수 있죠. 그러니까 50% 높은 가격을 이제 불렀다고 보면 되고요. SK하이닉스는 한술 더 떴죠. 이게 그렇게 오른 상황에서 각도가 이게 맞냐 싶은데 하이닉스는 좀 미친 것 같아. 삼성전자는 소주 먹었다면 얘는 위스키 먹었어. 도수 높은 거 먹었어. 지금 도수 장난 아니야. 40도짜리 먹었어. 이 장중 240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게 무슨 뭐 거의 뭐 점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235만원에 끝났고요. 이거 저희 직원들 얘기입니다. 저한테 직접 이 얘기 한 분이 있어요. 월급을 받아도 하이닉스 한두 주밖에 못 사요. 야, 뭐 어쩌라고. 야, 어쩌라고. 자, 그건 하이닉스가 가격이 비싼 건지 왜 나한테 그래. 사장님, 이거 월급 받아도 하이닉스 한두 주밖에 못 사서 이거 도대체 뭘로 벌어요? 저한테 그러길래. 좀 이따 알겠지만 ETF 나왔습니다. ETF. 레버리지 ETF. 단일 공모 레버리지 ETF 나왔으니까. 그 지금 아마 그런 거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월급 받아도 한 개밖에 못 사요. 235만원짜리 한 주 사면 됐지. 뭘 얼마 더 살려고. 보너스를 하이닉스 주식으로 주면 안 돼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배보다. 세상에 한 달 보너스를 235만원을 주는. 여기가 뭐 삼성전자인 줄 아나? 하여튼 요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 다음으로 모두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거의 1.4조 달러 가까이 됐고 하이닉스도 1조 달러를 넘었어요. 1조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세계 랭킹 11위 기업이 삼성이고 12위 기업이 SK 하이닉스예요. 이거 사우디 기업, 사우디 그 국영 아람코 빼면은 삼성전자가 세계 12위 기업입니다. 하이닉스가 세계 11위예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 기업을 2개 이상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시총 1000조 이상 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세상에 거의 없어요. 1조 달러도 아니고 1000조, 7000억 달러 이상 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유럽에도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7000억, 8000억 달러 왔다 갔다 해요. 1조 달러 이상 기업은 미국 10개, 한국 2개, 대만은 TSMC, 사우디는 이거 국영기업 아람코예요. 그러니까 미국, 한국, 대만 빼면은 1조 달러 이상 기업이 없습니다. 독일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어요. 일본에도 없어요. 중국에도 없어요. 중국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업 규모로 치면 걔는 이제 글로벌로 나오지 못하니까. 근데 내수기업 비중이 크니까 그렇고 사실상 없어요. 유럽 기업들도 어지간한 큰 기업 두 개를 더해도 삼성이 안 됩니다. 자국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을 더해도 삼전이나 SK닉스에 못 미치는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자, 그만큼 엄청난 규모로 커졌다고 할 수 있고 코스피 차트를 보면 진짜 이게 꿈인가 싶죠? 1년 전 코스피가 몇 번 얘기하지만 얼마였냐? 2697입니다. 1년 전에. 5년 전이 아니고 10년 전이 아니고 1년 전에 2697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대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대표님 지금 8천 왔는데도 아직 저평가라 그러는데 1만도 갈 수 있다며요. 지금 8천도 저평가 얘기하면 2697은 이건 뭔 평가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코스피는 가격이 쓰레기였지. 평가를 쓰레기같이 했다는 말이에요. 글로벌에서.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적정 주식이 됐으니까 옛날하고는 다르다. 2697은 8천 왔는데도 저평가 얘기하는데 연초에도 4,309입니다. 지금 5월이 끝나고 6월이 아직 안, 연애 반이 안 끝났는데 코스피가 100% 오르기 직전이에요. 연초 대비. 제 약간 우려는 너무 가팔라. 너무 가팔라. 이게 약간 이렇게 가면 사실은 무서울 게 없거든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무서울 게 없는데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무서운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서움을 느끼는 거는 저 같은 하수죠. 저 같은 하수들은 항상 무서움을 느끼는데 대한민국의 이 투자자들은 보통 야수입니다. 짐승에 가까워요. 레버리지 민족이야.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국인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자가 안 됐는데. 자, 그래서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놔서 요즘에 뜨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데 삼전이 뜨고 있대. 삼전이 원래 떴죠. 아, 삼성전기래. 실제로 들은 말입니다. 삼전 사람이에요. 사. 그래서 삼전 전기 샀더니 대박 났습니다. 2-3전이 아닌가요? 삼성전기 얼마가 올랐냐? 최근 1년 상승률이 1640%입니다. 와, 씨. 삼전 살걸. 1640% 뭐야? 10-100원 약으로 물으면 실례예요. 그건 숏이야. 10배밖에 안 오르면 어떡해. 16배인데. 이 종목 10-100원입니까? 그러면 숏돌이야. 1640%. 와, 연초에 687%. 최근 일주일이 71%. 제가 진짜로 이거 사내 많은 분들 물어봤어요. 저 혹시 삼성전기가 뭔 회사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 농담이 아니라 전기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 분이 돈을 버는 거예요. 삼성전기 뭐 하는 회사지? 열심히 공부하고 못 산 저 같은 사람들은 손가락만 빠는 거고 전기 회사 아니냐? 이게 그 삼성전기의 전기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빠지지 그 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시티 이 빠지지 뭐 전기 발전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많이 그렇게 생각해. 농담이 아니라 농담이 진짜로 내가 그 말 실제로 들었다니까요. 전기회사 아니냐고. 이게 발전자회사 아니고요. 발전자회사 아니고 전자기계 줄여서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부품 만드는 회사. 물론 그분도 MLCC를 알더라. 그 MLCC 회사잖아 이러더라고요. MLCC가 뭔데요 그랬더니 전기 아니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 전기지. 그래 전기야. 저게 전기를 흘려주는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쓰이는 산업의 쌀 뭐 이런 말을 들었던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의 뭐 뇌, 뭐 심장 이런 장기라면 이 혈관에 전기 흘려주는 이제 그런 부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세하게 전기를 여기 이렇게 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숫자도 많고 옛날에는 가격이 하나에 뭐 뭐래더라? 엄청 쌌어요. 기억도 안 나. 몇 백 원? 뭐 이럴 정도로 워낙 작고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근데 AI 데이터 센터가 되니까. 여기는 고온, 고전압으로 전기를 뿌려줘야 되는데 반도체 잘 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특수한 MLCC가 들어간다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세계 몇 개 없다. 우리나라 기업하고 일본의 다른 기업하고 이렇게 많이 꼽히죠. 그러니까 이게 AI 데이터 센터의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비싼 MLCC를 AI 데이터 센터에 독점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기업. AI 데이터 센터라는 단어가 묻자마자 이게 상승을 시작하는데 지금 어떻게 상승했냐. 삼성전기의 시가총액이 158조 원. 현대차를 제쳤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5위. 야,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게 진짜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저도 아주 잘하는 회사예요. 야, 이게 근데 16배가 오를 줄 몰랐지. 16배가 시가총액 10조 원이 160조가 될 줄 몰랐지. 아, 그러니까 삼전 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 삼전 우선주에 이어서 삼성전기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5위가 어떻게 됐냐.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SK스퀘어, 4위가 삼성전자 우선주, 5위가 삼성전기입니다. 6위가 현대차예요. 8위가 삼성생명이고요. 10위가 삼성물산이에요.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주식 들고 있죠. 그 말인즉슨 시가총액 1위에서 5위가 모두 삼성과 SK가 장악을 했고요. 10위 내에 삼성이 5개, SK가 2개입니다. 반도체 관련 지분을 갖고 있거나 반도체에 묻은 기업들이 그냥 다 장악한 게 현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냐? 나스닥이 부진해요. 최근 1년 상승률을 보면 나스닥이 38%밖에 못 올랐어요. 종기예금 있지. 코스피는 200%가 올랐습니다. 올해만 해도 거의 100%가 올랐어요. 이거 나스닥 들고 있는 분들이 포모에 시달려. 이 오르지도 않은 이걸 내가 언제까지 갖고 있어요? 혹시 미장 탈출은 지능순환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후회 막급이고. 자,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 뭐 작년에 뭐 서학개미가 너무 해외 주식을 많이 사서 뭐가 어려워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옛날에 뭐 68억 달러 사고 55억 달러 사고 와 너무 많이 산다. 에헤. 지금 해외 주식 순매도예요. 5월달 기준. 순매도야 이제. 반대로 들어오고 있어. 반대로. 물론 아직도 많이 사긴 하는데 10개월 만에 이게 순매도로 전환된 겁니다. 뭐 RIA 계좌에서 들어오면은 세금 혜택도 주고 하다 보니까 해외 주식 팔고 이제 들어오는 분들도 많이 있죠. 국장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순매도로 전환이 됐다. 아니 그러면 개미들이 순매도 한다는데 미국 주식 안 산다는 거잖아요. 환율은 왜 아직도 1500원입니까? 환율은 왜 이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 해외 주식 매수세 때문에 고환율이라며 지금은 왜 그런 겁니까? 물론 1번은 당연히 이란 전쟁이고요. 전쟁 리스크가 있죠. 그 원유 수입하는 국가들의 환율이 다 높아요. 당연히 그렇고. 두 번째, 서학개미들이 이번에 해외 주식을 안 사니까 이 나가는 달러가 없지 않냐? 있어요. 누가 나가냐? 아, 이놈들. 마음에 안 들어. 최근 6개월 외국인 순매도가 100조입니다. 야, 우리가 안 나가니까 얘들이 나가네. 한국 주식 순매도액의 100조를 넘었어요. 100조. 개미들이 막 긁을 때 외국인들이 막 팔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나 100조 파는 거 처음 봐. 6개월에 100조 파는 거 처음 봐.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집어던지고 나가는 거냐? 놀랍게도 아닙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식시장 비중은 더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많이 올라갔어요. 36%에서 40%에서 10%가 올라간 거예요. 연초보다 외국인 비중이 더 늘었어요. 100조를 파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선 아무리 팔아도 계속 올라. 그러니까 상추를 뜯어. 상추가 자란 속도가 더 빨라. 뭐야? 계속 뽑는데 상추가 이렇게 큰 거야.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금 이겁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30% 갔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왜?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로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우리나라 시가총 1위 10위까지 들고 있어요. 근데 요즘 시장 누가 올라갑니까? 작은 종목이 올라갑니까? 코스닥에 끌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비중이 쫙 올라가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더 늘었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주로 들고 있는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지금 코스피 시총 대비 양기업 합계의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대만이 아마 대만 증시에서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이 옛날 값이긴 한데 40몇 프로였거든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합계가 50%를 넘어요. 코스피 절반입니다. 넘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걸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갖고 있어도 한국 주식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올라가는 거고. 자,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대부분 펀드를 통해 들어오거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개별 주식 사기 쉽지 않아요. 요즘 많이 바꿔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미국 주식 사듯이 쉽게 한국 주식을 살 수 없습니다. 계좌도 타야 되고 그래요. 요즘 옴니버스 계좌를 해주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계좌도 타야 되고 어려워. 그러니까 대부분 외국 펀드들이 들어와 있어요. ETF가 들어와 있던지. 근데 그런 펀드들 입장에서는 자기 외국 주식, 아시아 주식 이렇게 담고 이렇게 담고 있는데 한국 주식 비중이 미쳤어. 전 이걸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펀드 매니저였으니까. 아니 나는 한국 주식 30% 남아야지. 그리고 일본 주식 20%, 뭐 중국 주식 30%, 나머지 기타 뭐 주식 20% 뭐 이렇게 담아놨어요. 어 좋다. 그랬는데 갑자기 한국이 미쳐갖고 혼자 두 배가 올라. 그러면 나는 30% 담으려고 했는데 한국 주식 비중이 50%가 됐잖아요. 물론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야 50% 되면 어때? 잘 버는 거 들고 있어야지. 펀드는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관에 각 비중 한도가 명시돼 있어요. 그걸 넘기면 안 돼. 넘기면은 진짜 큰일 나요. 이게 물론 10%에다가 그 펀드 매니저의 뭐 재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있습니다. 이런 재량권도 있는데 재량을 해도 15%잖아요. 근데 그 비중을 넘으면 리스크 퀄리티에서 연락이 오고 잘못하면 금감원에 불러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펀드의 돈은 제 돈이 아니잖아요. 손님 돈이야, 손님 돈. 누군가 많은 사람들의 돈이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약속을 한 게 약관이에요. 이 비중으로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물론 제 입장에서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한국이 미쳐갖고 두 배가 올라갔고 넘긴 건데요? 그럼 그렇게 나오죠. 그럼 팔아야지. 네가 안 팔고 뭐해. 아니 그 매니징 하라고, 그 펀드 매니징 하라고 거기 앉힌 게 펀드 매니저인데 너 뭐 자냐? 뭐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보유하고 있는 한국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대형주를 갖고 있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 매도세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연초 이후 삼성전자만 50조를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코스피 지분율은 올라가고 있지만 나머지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비중이 커져갖고 코스피 대비 비중은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내 지분율은 내려가고 있어요. 10년 내 최저치입니다.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아야 돼. 뭐 어떡하겠어. 하지만 그럼에도 판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게 아니다. 제가 보기엔 오히려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국립으로 맞추려면 옛날 비중이니까 36%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6800조에 4%면 270조를 팔아야 옛날 비중이에요. 비중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파는 속도가 더 느리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비중 확대 중이야. 우리 입장에서 100조 원을 팔았지만 걔네 입장에서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깨를 같이 걸고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지 않나. 외국인들을 즐기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약간 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이라는 게 누굽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민이 비슷해요. 이것도 신문에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이런 연금들, 이 펀드들은 ETF도 마찬가지고 펀드들은 이 비중이 정해져 있어요.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예 공시가 돼 있어요.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올해 몇 퍼센트 들 수 있냐 연초에 바꿨는데 예전에 이것보다 더 낮았습니다. 올려줘서 14.9%예요. 물론 한도가 있어요. SAA, TAA라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면 5%포인트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한도가 있습니다. 그걸 더해도 19.9%가 최대한도예요. 20%를 넘기면 안 돼. 자, 그런데 올 3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이 몇 퍼센트냐? 21%를 이미 넘었어요. 올 3월 말에 아마 코스피가 5천인가 그랬을 겁니다. 현재 8천입니다. 산수를 해보면 60%가 올랐어요. 제 생각에 국내 주식 비중이 거의 30%에 가까워졌을 것 같아요. 얼마나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안 팔았다면 거의 30%예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골고루 샀기 때문에 30%는 좀 안 될 거겠지만 20% 후반대입니다. 그럼 이미 자신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어요. 만약에 이게 외국계 연금이나 외국계 펀드였으면 팔았죠. 던졌죠. 아니면 욕을 엄청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국민연금이 이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2배, 3배, 4배, 5배, 10배를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국민연금이 대규모로 던지기 시작한다. 나는 차익 실현, 비중 맞춰야 됨. 그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밸런싱 좋구나 하고 던지기 시작하면 이 뭐 다른 나라 연금이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연금이 던지기 시작하면은 이 국민들의 이 분노가 이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 기계적으로 한다면은 벌써 던져야 됐는데 야 여기서 던지려니까 약간 사회적 그게 좀 걱정이 되죠. 자 그러면 만약 진짜 20% 미만으로 맞추려면 얼마를 팔아야 되냐? 제가 대충 계산해보건데 아마 5월 말에 국내 주식 평가액이 500조를 넘었을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20% 미만으로 떨구려면 거의 200조? 100조에서 200조를 팔아야 돼. 100조에 200조를 내가 던지면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던질 수 없고 조금씩 팔아 나가야 되는데 시장에 충격을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저런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런 얘기조차 하지 말라고 국장 개미분들이 화를 냅니다. 그런 얘기조차 하지 마라. 지금 어디 지금 올라갔는데 요즘에 삼성전자 SK에서 올라갔는데 조금이라도 안 좋은 얘기하면 불같이 화를 내요. 어쩔 수 없어요. 옛날에 100만 원 하는 분이 1000만 원 하고 1000만 원 하는 분이 1억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게 인생이 들어갔어. 근데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거나 부정타는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놈은 이거예요. 안 돼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불같이 화를 내시는 데다가 또 화를 내는 건 아니 해외 주식은 37%를 들고 있고 계획이 국내 주식은 14.9% 이게 말이 됩니까? 비중이 왜 이럽니까 이거? 해외 주식을 국내 주식보다 2배 뭡니까 이거? 2배 이상 많게 가져간 계획 이거 누가 짠 겁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느 나라 펀드입니까? 어느 나라 겁니까? 하고 또 화를 낸단 말이야. 불꽃같이 화를 내. 물론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자 너무 잘했다. 역시 킹민연금이구나 라고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그랬잖아요. 뭐 계속 우리 코스피 2000, 3000 할 때 어휴 야 국민연금이 막 나스닥 갔어. 야 몇 배 나고 야 수익률 이렇게 어이구 잘했다 잘했다 그랬는데 내가 국내 주식에 들어가니까 이거 문제가 말이야. 누가 해외 주식에 저렇게 많이 사나? 국내 주식을 안 사고. 여기에 또 시선이 꽂히죠. 그래서 막 이 여론이 좀 그렇게 돼서 이번 28일날 연금운용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산하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개최됐어요. 여기서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결정해야 됩니다. 기존처럼 하면은 매도 물량이 나와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현재 이번 운용위원회 결과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한 5%포인트 정도 확대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아마 20% 후반대일 거거든요 이미. 30%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건 10%포인트 가까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략적 자산 배분도 허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내 주식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X%를 주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는 저 범위가 있어요. 그걸 확대해줬습니다. 원래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3%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 퍼센트포인트를 늘렸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배 늘려서 6%포인트 아니냐라는 말이 있긴 해요. 어쨌든 그것도 늘렸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기존의 보유 목표 비중은 예를 들면 20%지만 너희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예를 들면 6%로 늘려줄게. 기존보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거의 26%, 17%를 늘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게다가 하루에 매도할 수 있는 매도 가능 금액도 줄였어요. 많이 던지면 안 돼. 이런 상황에서. 시장 영향을 완화하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1일 최대의 리밸런싱 규모도 축소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던지지 못하게. 근데 이게 지금은 장점인데 나중에는 단점일 수도 있어요. 폭락장에서 국민연금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폭락되면은 주식 비중이 내려가니까 살려고 들어오는데 그때는 이제 매수 가능 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건 있지만 이걸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 그래요. 전략적 자산 배분 말고 전술적 자산 배분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략적 자산 배분은 말 그대로 더 큰 거예요. 기금운용본부에서 재량이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거예요. 너희는 플러스 마이너스 1면 5%다. 이게 적용해 준 건데 그걸 말고 실제 현장에서 운영하는 운영본부나 운영력 펀드 매니저나 본부에서 배분의 재량권도 있습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 그러던데 시장 움직임에 따라 빨리빨리 대응하라고 단기적으로 그것도 역시 한 2%포인트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만약에 다 더하면 20.8%에다가 아까 전에 전략적 자산 배분 이게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대충 한 6%라고 치고 거기다가 전술적 자산 배분 2% 있죠? 이것도 2%라고 더해보면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26.8, 28.8 대충 29%죠. 야. 그러니까 다 쓰면 뭐 허용 범위 다 쓰고 목표도 최대한 채우고 전략적 자산 배분도 최대한 채우고 전술적 자산 배분도 최대한 채우면 대충 29%가 나올 수 있어요. 휴 다행이다. 물론 그러다가 아까 전에 뭐 코스피가 1만이래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됐건 이것저것 모든 걸 다 해서 뭐 어쨌건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줬는데 기간을 준 거죠. 기간 언젠가는 저 비중을 낮출 테니까 기한을 줬는데 더 올라가면 비중이 더 올라가잖아요. 뭐 그럼 또 뭐 한 몇 달 뒤에 그럼 뭐 몇 달 뒤니까 몇 달 뒤니까 몇 달 뒤에 아마 다시 또 운영위원회를 여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하여튼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의 중기자산배분안 변경된 걸 보면 국내 주식은 14.9에서 20.8이니까 5.9%가 늘었고요. 해외 주식과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수자가 다 줄었습니다. 특히 국내 채권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 비중을 높이고 채권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중기자산 배분안이 이번에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반대인데 이렇게 위험세 올라가면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리는데 지금은 이제 특성이다 보니까 자산 배분안이 저렇게 나왔죠. 이런 상황이고 자 게다가 또 코스피 종목들의 호재도 또 하나 있죠. 그건 뭐냐? 젠슨왕이 다음 주에 또 방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깐부 회동으로 우리 코스피의 상승의 초기를 다졌던 젠슨왕인데 지난해 10월 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희성 현대차 그룹 회장 그리고 젠슨왕 3명이 모여서 깐부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몰라도 이후에 코스피가 대폭발을 했죠. 그때가 아마 3천 몇백이었을 텐데 이번엔 누구를 만나냐? LG가 못되고 있죠. 구강모 LG그룹 회장을 만나 피지컬 A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할 전망이다. 오 그러면 LG를 살까 했더니 저처럼 늦은 사람은 이미 늦었죠. 야 이거 빠르네. 야 빨라 귀신이야 요즘에. 저보다 더 빨라요 직원들이. 저한테 알려줘. 요즘에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주식 알려주고 농담이 아니라. 사장님 뭐 몰라요? 모르는데? 뉴스가 그렇게 돼서 투자 어떻게 해요? 야, 미안하다. 이것도 몰라서 어떻게 해. 유튜버예요. 아, 미안하다. 네가 빨리 하는 거지. 아침에 오자마자 그거부터 검색하고 있는데 내가 너보다 어떻게 더 빨리 알아. 나 지금 일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 역대 최고가 경신 연초율 220%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네이버를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가 14%가 올랐다. 물론 늦었네요. 아니 네이버는 지금 연초 대비 마이너스 때문에 안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아직 마이너스니까 아직 안 늦었을 수도 있어요. 연초가 여겨지겠네. 최근에 급등을 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호재가 왜 이렇게 많니? 물론 다 반영된 거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도 출시가 됐습니다. 저는 펀드 운영료겠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으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ETF는 규정이 10개 종목 이상 들어가야 되고 단일 종목 30% 한도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I에서 많이 나요 30%예요. 10개 종목 이상에 들어가야 돼. ETF는 꾸러미잖아요. 꾸러미. 꾸러미에 많은 걸 넣은 게 ETF인데 단일 종목은 이거는 꾸러미가 아니죠. 한 종목을 레버리지 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레버리지는 2배. 3배짜리나 4배짜리였고 2배. 27일날 드디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2배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16종이 나왔어요. 자산운용사들이 그냥 얼마 노다지처럼 모이면 16종을 출시라네. 대규모 출시를 했고요. 미쳤다. 내용들을 보면 야 씨. 보면은 8개 운용사가 16개의 상품, 정방향 14개, 역방향 2개, 역방향도 있네. 아, 곧버스. 야, 이거 곧버스. 어머, 진정한 야수들의 상품도 있구나. 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곧버스로 들어간다고? 와, 저는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꺾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곧버스 들어가서 벌면 진짜 짐승이네, 짐승. 안 좋은 뜻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본능 그 자체. 와 이거 진짜 존경할 만하다. 그걸 들어가서 그 이 상황에서 그걸 들어가서 먹고 나온다. 레버리지는 어차피 장기 투자 안 하실 테니까 그걸 들어가서 지금 들어가서 먹고 나오시면 와 이건 고수. 와 거의 뭐 야생 야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고 ETN도 나왔습니다. ETF와 ETN. ETF는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거고 ETN은 증권사하고 이제 계약을 맺은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ETF라고 하면은 꾸러미라는 바구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번 상품은 ETF라는 명칭을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단일 종목 무슨 레버리지 뭐 이렇게 나오죠. 무슨 ETF 이렇게 안 써 있고. 왜냐면 ETF 하면 분산 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실까 봐 명칭 사용을 조금 제한했다라고 나오고요. 가장 규모가 큰 상품은 지금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1조 원에 설정을 했다. 처음 ETF가 등장하는데 1조 원으로 설정한 거는 제가 ETF 운용팀은 아니었는데 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야, 1조 원은 뭐야 이게 왜냐하면 돈이 안 모이면은 꽝인데 설정액이 많아야 천억이고 대부분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뜰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ETF를 만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인기 있을지 확실히 없기 때문에 몇백억 뭐 진짜 크면 1천억인데 1조 원으로 확신이 있다는 거죠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 1조 원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 실제로 보면은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거래량 1등 코덱스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 상품이 첫날 거래대금이 4조 원을 넘겼다. 대단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둘째 날에 보면은 코덱스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3,677억. 하이닉스가 240만 원, 230만 원이잖아요. 여기서도 두 배로 간다고? 대단하십니다. 형님 존경합니다. 솔직히 존경합니다. 야 여기서 레버리지 그 강심장, 그 강철 같은 심장의 두께 감히 저 같은 하수는 따라갈 수가 없다. 와...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서 너무 높아서 지금 오들오들 떨고 있고 아 이거 언제 팔아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을 저 같은 일이 소녀 감성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 이번 장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나는 진짜 진정한 소녀구나. 야 이거 그 감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 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되고 상장 종목 중에 삼성전자 SK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순매수했다는 거죠. 아 대단합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그 챔스 마지막에 그 승부차기 마지막 다섯 번째 키컬에도 아주 가볍게 차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 마지막 키커로 차라 그러면 공을 못 차고 헛발질할 것 같거든. 야 이거 진짜 대단한 분이었나 생각이 되고.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아직은 좋기 때문에 현재까지 레버리지 ETF들이 순항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뭐 플러스가 꽤 있죠. 하이닉스 2.3% 오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도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쭉쭉쭉쭉 오르면 좋겠죠. 물론 떨어지면은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요즘 보면은 인생 2배 이벤트 이거 누가 쓴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얘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런 뜻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이상하게 붙였어. 뭐야 이거? 아닙니다. 이게 인생 2배 이벤트라는 말에 너무 이게 이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여기 나오죠. 나락도 2배 이러는데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레버리지에 몰빵을 하냐. 전 처음에 당연히 2030일 줄 알았어요. 아직 주식투자 경험이 없고 시드가 작으니까 내가 시드가 작고 근데 많이 벌고 싶어 그럼 이제 레버리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시드가 큰 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누가 몰빵을 하냐 봤더니 이 사전 교육 수강자 현황으로만 보면 50대가 33%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으셨어요. 물론 교육을 받았다고 산 건 아니지만 준비를 하시는 분의 33%가 50대였다. 5060이 48%. 60 이상은 잘 안 하시잖아요. 레버리지 하고 이제 막 벌 때라기보단 이제 쓰실 때죠. 쓰실 때고 40대보다 높고 30대보다 훨씬 높아. 그래서 아니 형님들 너무 마음이 너무 급해요. 물론 이제 은퇴도 뭐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 쓸 때도 많죠. 지금 이제 애들이 지금 대학생 들어가고 할 때니까 뭐 알겠는데 규모도 꽤 크실 텐데 인생 두 배. 아 이거는 20대들이 해야 되는 그런 상품인 것 같은데 이제 시드가 작고 손실을 좀 봐도 만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야, 50대 형님들은 시드도 크실 텐데 여기서 두 배 꼭 잘 나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당국도 레버리 상품 나올 때 유의사항을 발표했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 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가 되고 손익이 증폭되기 때문에 충분한 상품 이해 및 투자 위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총 2시간의 온라인, 일반 1시간, 심화 1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된다. 기본 예탁금도 1,000만 원 내야 된다. 이렇게 귀찮게 하면 안 하겠지? 현재 일반 레버리지 상품 교육 수료자가 2016년에 68만 명이라고. 야, 그 귀찮은 걸 하셨어? 일평균 4,800명이 저거를 수료하고 있었었다고? 인생 2배 이벤트라는 말에 정말 홀린 듯이 68만의 꿈나무 분들이 저걸 클릭클릭 하셨다는 건데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직전인 5월 달에는 교육 신청자가 10만 명. 현재 9만 3천 명이 심화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심화를 해야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할 수 있어요. 10만 대군이 온다. 야, 10만 투자자 양성을 하는구만. 야, 이 정도면 외적이 쳐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10만이면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숫자가 만 단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자가 24만 7천 명. 이수자가 22만 8천 명.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당연하겠지만 리스크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보여준 리스크인데 단일 종목이요. 당연하죠. 단일 종목에 투자합니다. 기쁨도 두 배지만 슬픔도 두 배예요. 지렛대 효과 당연히 있지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손실이 당연히 발생 가능하고요. 음의 복리 효과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횡보하면 다 녹는다는 거 이거 다 아시고 있죠? 괴리율 함정 이거는 뭐냐면은 가격 변동이 급격하게 펼쳐지면 그 ETF와 실제 자산 간의 자산 가치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쭉 올라갔을 때 ETF가 만약에 뭐 못 따라가. 근데 여기서 팔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ETF가 오바를 했어. 네 이걸 사면 비싸게 살 수 있고 뭐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위험을 걱정을 하셨으면 이 안내 문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와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금감원 나온 공식 안내 문구인데 고위험 상품으로 이해도가 낮은 투자에게 부적합하며 손실 감내 한도에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음의 복리 효과가 있고 장기 투자의 불리함을 꼭 유의해 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고요. 와, 이 정도면은 무슨 야, 이거 뭐야 이거. 복싱 뭐 이런 그런 스포츠 하기 전에 뭐 사인하는 약간 그런 문구처럼 써 있는데 다쳐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지렛대 효과는 뭐냐?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국내 주식의 가격 제한 폭이 플러스 마이 30%입니다. 두 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하루 만에 60%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플러스 30에 레버리지 두 배를 샀어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30에 끝나면 이게 얼마가 손해난 거야? 계산도 안 되네? 플러스 30에 두 배 샀는데 마이너스 30으로 빠졌다. 그럼 이 격차만 해도 이게 몇 퍼센트고 이걸 곱하기 두 배 한 거잖아요.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이런 위험이 있다. 이게 많이들 레버리지 효과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의 복리 효과. 예를 들면 이거죠. 지수가 20% 하락한 다음에 20%가 상승하면은 일반 상품은 100에서 80 갔다가 96 가니까 4% 손실인데. 그리고 이건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알주식에 담겨 있으면 계산만 이럴 뿐이지 알주식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레버리지 상품 숫자를 맞춰요. 무슨 소리입니까? 100에서 60 갔다가 왜냐하면 40% 하락이니까 다시 40%가 올리면 84가 되는데 16%의 손실이 발생하고 사실상 이게 확정이 돼요. 이걸 맞춰요 매니저가 숫자를. 그런 거래를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녹아버린다. 음의 복리 효과가 있다. 마이너스 네거티브한 이 쌓이는 게 있다라는 건 뭐 당연히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시까지 들어주셨어요. 기초자산이 장기간에 걸쳐 우상향을 해도 이렇게 아래 위로 변동폭이 큰 차이로 가면은 손실이 날 수 있대더라. 아래 그런 사례가 있다. 미국 T 종목 주가가 18% 상승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2배 수익률이 아니라 오히려 뭐 마이너스였다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미국 T 종목이라고 한 거 보니까 유상향을 했는데 변동성이 크고 한국인들이 좋아했던 T 종목 상품. 아 그거 무슨 슬라 있습니다. 무슨 슬라 아마 그거지 않을까. T 슬라에 투자한 레버리지 상품은 오래 들고 있으면 손실이 났다. 아마 그거 같아요. 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런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개인들은 하이닉스 레버리지 두 배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투자자 자금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상품에 더 몰렸다. 신기해요. 전체 2조 원 규모 자금 가운데 1조 4천억이 하이닉스로 들어왔다. 참고로 지금 SK하이닉스 시총이 삼성전자 82%입니다. 얼마 차이 안 남았어요. 얼마 차이 안 나. 만약에 우선주를 제외하면 90%예요. 90%. 우선주까지 넣으면 82%. 1, 20% 남았죠. 1, 20%. SK하이닉스 사랑이 훨씬 세다는 거죠. 변동폭도 크고 개인들이 더 좋아할 만큼 움직이기도 해.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나는 반도체만 사고 싶어요.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메모리 기업인 SK하이닉스가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과 어떤 분은 요즘 그 노샤이슈 보니까 그거 맨날 뜨거워. 맨날 자기들끼리 저렇게 싸움박질 하는데 그 불안해서 하이닉스 살래요? 라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노사비아는 가결됐습니다. DS 중심의 초기업 노조가 차등률 80%를 보이면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뭐 이제 그런 걱정은 조금 덜하지 않으셔도 될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두 배가 됐건 한 배가 됐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우리나라 코스피에 투자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돼야죠. 잘 돼야 되고 완만한 상승과 이제 완만한 하락으로 많은 분들이 수익 실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